저는 오늘 그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피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한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계시록 말씀 통해서 22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이제 그런 주제로 두 번째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전했는데요. 이제 요번에 이제 피에 대해서 이제 한 두어 번에 걸쳐서 한 번에 하려니까 너무 양이 많고 또 준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아피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또 여러 가지 뭐 그냥 의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 또 우리 또 성경 말씀에 남아 있는 부분 좀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방대한 거예요. 이게 피라고 해서 저는 되게 굉장히 그냥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추려서 이렇게 만찬 메시지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좀 방대해지고, 그래서 이제 좀, 아, 이건 한 번에 하기는 좀 너무 힘들고, 한두 번에 걸쳐서 좀 나눠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되는 대로,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또이또 과학적으로 또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믿음 생활할 때,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또내 삶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게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와 관계가 없으면, 뭐 저희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근데 굉장히 필요한 거고, 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뭐 그런 것들과, 그리고 왜 피가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피. 사실 피 그러면 별로 처음에 참 거부감을 되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들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유통 쪽에 이제 식자재 쪽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도살장을 몇번 가봤어요. 직접 도살장도 안에 가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해체한 거를 따로따로 모아놓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랬는데 TV나 이런 데서 보는 거하고 직접 눈으로 탁 보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오, 진짜 막 무서워요. 처음에는 막그 일단은 그피 비린내가 문을 탁 들고 들어서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피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걸 한번 보신 분들은 이제 되게 좀 많이 느낄 거예요. 아, 왜 피가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냐고 탁 하신 것들이. 그 되게 무서운데 되게 잔혹하기도 하고, 시뻘건 막 그런 것들이 막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 안에 경외함이 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탁 눈을 보면 이렇게, 약간 좀 무겁다고 해야 되나? 이게 탁 이렇게 좀내 마음을 차갑게 이렇게 무겁게 하는 뭔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도 염려하셔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라는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 일단 저희가 볼 말씀은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그럼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예, 우리 만찬은 빵을 위해서 먼저 우리 배지호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맞이해서 저희 죄를 위해서 모진 고통과 십자가 죽음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참 어린 양 되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복된 소망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자신 안에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빵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건데 빵을 받으시면 먼저 드시지 말고요. 다 지체들이 다 받은 다음에 함께 빵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 만찬은 유월절 그 어린 양 우리 그 출애굽했을 때 우리 유월절의 연속 선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 제정해 주신 두 가지 규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침례고 또 한 가지는 만찬입니다. 이 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행하는 두 규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만찬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이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하신 분, 또 어떤 죄와 또 어떠한 루틴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이런 만찬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안 좋은 루틴이나 나쁜 습관들 또 이런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를 비춰보는 또 그런 귀한 시간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또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빵을 받으시면서 잠깐 이제 들으시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이라고 많이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미국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로 해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세운 나라고 어떻게 보면 참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가 깊고 지금도 현재 그렇고. 네, 근데 초대 워싱턴의 그 대통령의 죽음이 이제 이거 이제 알아보면서 보니까 인후염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 인후염 중에서도 이제 현대적인 재진단으로 보니까 급성 세균성 후두 기관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막히게 하는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죽은 거는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건 죽은 거는 아니었고, 이제 이게 이제 기도 막힘으로 되게 위험한 건데, 그때 당시에, 초대 이제 미국을 건국했던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혈치료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혈치료가 어떤 거냐면, 피를 뽑는 거예요. 몸에서. 이제 상식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피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나쁜 피가 있으면 그걸 뽑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막 부항 뜨듯이 이렇게. 근데 결국은 피를 너무 많이 뽑았어요. 한 3회, 4회 걸쳐서 그 고증에 따라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일부 자료에서는 뭐 한 약, 우리 피, 이제 몸에 있는 피의 40%를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 그 정도면, 근데 이게, 이 정도쯤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출혈성 쇼크라고 이제 좀 그러죠. 우리 왜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그 수혈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피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급, 이제, 출혈성 쇼크로 인해서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생기게 되냐면, 순환기계, 이제 우리 내장 쪽에 있는 안에 순환기계에 이제 문제가 또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습니다. 예. 초대 대통령이 피가 모자라서 죽은 거예요. 예.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대량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쇼크로 인해서 죽었는데, 이제 원인이 이제 그거였고, 치료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피를 뽑은 건데, 과도한 출혈 때문에 사실은 그게 원인이 돼서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아까 잠깐 말씀을 봤던 것처럼, 레위기 17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의 생명이, 아, 저기, 육체 생명이 피에 있다고 분명히 이제 이렇게 말씀에 적어 놓으셨는데, 미국을 건립한 그 초대 대통령의 죽음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렇게 딱 되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아무리 그때 당시에 그 사혈 그 치료가 굉장히 유행하고 또 그쪽에서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의사들이 막 권하고 했을지언정 그 조지 워싱턴은 그거를 좀 거부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피의 생명에 육체 생명 피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피를 내면서 막 너무 많이 뽑는 거는 오히려 성경하고 역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딱 오늘날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오늘날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면 오늘날에 보면 이제 많이 이렇게 유행하는 것들,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시대적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유행하는 부분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딱 직면하게 됐을 때 그럼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많은 대중적인 것들이 이게 지금 시대적 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반대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나는 그러면 나라를 건국한 그런 초대 대통령도 그런 거에 힘입어서 뭐 물론 그 뒤에 보좌관들도 다 이렇게 옹호를 했겠죠 이렇게 해서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여기를 했는데 그럼 나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이잖아요 이게 상대성인 거는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으면 절대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좀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있는 역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앞으로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부터 먼저 좀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근데 이것도 좀 그 이제 주의 만찬 이제 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잠깐 예. 생각나서 예. 말씀을 전했고요. 예, 그럼 빵에 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예,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1장이죠. 예, 11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모두 다 함께 빵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의 그 박사님은 마틴 라이프 디안 박사님이라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과학에 쓰셨던 또 피의 화학적 성질이라는 책을 그 쓰셨던 그 박사님 책을 많이 인용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피에 대해서 이제 각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고 참고를 좀 했습니다. 제가 주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왜 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준비와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까 생각을 하게 됐던 첫 번째가 참 피라는 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신비롭고 또 이 신비로운 가운데 참 우리에게 주신 것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바라는 것들이 또 뭐가 있으실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생명의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저희가 좀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처럼 그러면 이 과학적으로 또 어떻게 이 피와 또 우리가 보는 이 피와 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또 이제 신학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교차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분들이라든지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좀 쉽게 좀 설명하고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피가 어머님을 이제 구원에 이제 그걸 믿어야지만이 이제 구원 받는 거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그랬던 거를 참 생각나요. 아, 남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 피도 아니고 남의 피인데 남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예. 그 피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그거죠. 내 몸 안에 있는 피는 되게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내 몸에서 피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좋다라는 건 많이 알고 있죠.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일정 부분, 어느 과학자, 이제 그 의학박사는 그러더라고요. 몸에서 한 10%에서 15%만 빠져나가도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위험하대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이렇게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10%만 빠져도 이제 벌써 쇼크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제 가장 젊은 청춘 이제 20, 30대도 15%부터는 이제 막 약간 이상하고 30% 이상은 거의 이제 위험. 근데 몸에서 40%를 뽑았으면 이건 당연히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고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참 신기해요. 이 성경이 적힌 특히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출애굽기 또 레위기 다 이렇게 말씀을 적었는데 여기서도 알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그 시선의 그러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을 때도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 그때도 이제 피가 분명히 저기 필요했죠. 그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서라도 고대 사람들도 벌써 이미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많이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는 곧 생명이 곧 피에 의존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현대 과학은요, 이 명제를 입증해 주는데요. 피는 단순히 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수많은 기능을 이렇게 동반하고요. 또한 특수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먼저 피가 이제 왜 중요한가? 이제 피의 핵심 기능이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피가 지금 우리 몸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 이제 생명의 유지 장치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몸의 혈액은요, 생존을 위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네 가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운반 기능인데요. 이제 그냥 편하게 이제 교통 시스템. 이렇게 운반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 피 안에 이제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각 몸 속에 이제 각 세포로 쫙쫙쫙쫙 이제 갖다 주는 거죠. 이제 산소 및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적혈구 속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헤모글로빈. 이제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모글로빈이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폐에서 이제 산소를 포착해요. 폐에서 산소를 포착해가지고 우리 온몸에 수조개가 넘는 그런 조직 세포 속에 이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이죠. 또한 그 혈장. 이제 혈장은 이제 소화된 영양분을 각 세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소도 보내주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분도 각 필요한 데마다 이렇게 쫙쫙쫙쫙 갖다 주는 역할을 이제 피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 그러니까 필수적인 이제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예. 이 폐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제 물론 이제 그거죠. 산소를 가져갔으면 또 뭐를 또 뺏어와요? 예? 이산화탄소도 이제 뺏어오겠죠. 예. 산소 갖다 주고 안 좋은 거 빼오고 영양소 갖다 주고 또 안 좋은 거 빼와서 각자 필요한 곳에 딱딱딱 이렇게 갖다 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피가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노폐물 회수가 또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의사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양분만 갖다 주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의사분은 반대로 이 노폐물 회수하는 게 그게 안 되면 그것도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포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또 대사 노폐물 이제 이런 것들을 수거해가지고요. 폐나 신장 등 배설 기관으로 이제 운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표현을 우리 그분의 쿠팡맨. 이렇게 잘 이렇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방어부대, 예, 경비, 이제 방어부대가 있는데, 이제 방어기능입니다. 이제 면역 시스템, 이제 이런. 이제 백혈구 잘 아시죠? 이제 저희도 예전에 학교에서 볼 때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뭐 이제 여러 이제 그냥 이런 기본적인 것들 배우고 했었는데 백혈구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침입하는 바이러스, 세균 이제 이런 거하고 이제 싸우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외부의 적을 공격하고 이제 파괴시키는 이제 백색 군대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체 형성 예. 그러니까 혈액 속에는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부여하는 항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조절 기능입니다. 예, 조절 기능은 이제 특별히 온도 그리고 이제 균형. 예, 저도 이제 운동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제 운동 많이 하는 이제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예, 근데 이제 막 땀 흘리고 할 때, 이제, 물론 땀으로도 체온을 유지를 해주는데요. 이 체온 유지가, 특별히 이제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제 몸 전체에 열을 분배하게 이제 골고루, 예.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분 및 균형, 예. 체내 수분량과 산성도를 또 이렇게 조절해준대요. 그리고 세포가 활동하기 최적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피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독특하게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 치유 기능입니다. 이제 복구하고 봉쇄하는 거. 왜 저희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어릴 때 막 피나고 빨간약 이렇게 발라주듯이 빨간약 안 발랐는데 피가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예, 응고돼가지고. 근데 그것도 피 안에 이제 하나의 기능인 거예요. 피가 이렇게 탁 계속 흘러나지 않도록. 제가 예전에 어떻게 보니까 그 어느 검사 받을 때 그 약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피가 계속 나온다고. 아스피린. 네, 아스피린. 예. 네. 그 뭐 치과 치료하고 뭐 할 때 아스피린 복용자인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치료할 때 피가 안 멈추고 계속 나오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가 그만큼 그런 역할들도 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지혈 작용이라고 그러죠. 혈소판하고요. 혈액 응고 인자 이제 그 상처가 났을 때 신속하게 작용해가지고 혈액을 응고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출혈을 멈추게 해줍니다. 이제 이는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죠. 피가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 위험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몸에서 피라는 역할이 얼마나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관점 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가 그러면 저희가 또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성경적 맥락에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와 죽음의 유전이 바로 이 혈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성경적 맥락에서 봤을 때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유전이 혈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즉 아담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있죠. 그 죄를 졌으면 죄값은 곧 사망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죄됨으로 인한 그 타락, 이 결과가 바로 피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그러면 이 과학과 신학의 우리가 저희가 교차점에서 좀 보게 됐을 때, 그러면 현대 유전학에서는 이런 유전 정보, 이제 그 DNA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후손에게 전달되냐? 이제 세포의 핵 있죠. 특히 이제 정자와 난자를 통해 이제 그 전달됨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DNA가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가 생명을 유지하고 혈액형과 같은 유전적 특성이 피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될 때, 이제 피는 생명의 유전적 연속성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피에 있다, 이런 진리는 생명의 본질적이고 특별히 이게 영적인 영역까지 포함한다고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죄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나의 조상,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이 몸을 통해서, 특히 특별히 몸 속에 있는 이 피를 통해서 그 유전적인 부분들이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내 안에도 그게 있는데, 저희가 성경적으로 봐게 됐을 때 몸적인 부분 말고도 피의 생명이, 이 몸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이게 영적인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또 하나 이제 보게 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 피가 결국 내 몸에서,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영원함이라는 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영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서 내 몸에 죄가 들어와서 내가 사망, 그러니까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만 이 피가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통해서 또 영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그 영역까지요. 그래서 이 속죄의 원리, 그러니까 저희가 대속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 속죄의 원리, 그러니까 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피 흘림이 꼭 있어야지만이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꼭 치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가. 그럼 그게 내 이 눈에 보이는 몸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요,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흠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하는 대속의 제사를 치렀습니다. 이는 피 흘림이 죄의 대가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차 오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적의 이 제사드림이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주면서 또 하나가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 주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어디서 그러면 근거를 찾을 수 있냐?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럼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예, 여기서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는 다 똑같은 피인데 그럼 예수님의 피는 다른가?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어떤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였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죄가 없는 그런 깨끗한 피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다면 바로 처녀 탄생의 과학적 근거를 또 그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이거를 이제 좀 찾아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그 예전에 있었던 분들은 참 믿음으로 그걸 믿었잖아요. 그 처녀탄생,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믿게 되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또 듣고 했을 텐데, 이분들도 이걸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이게 저기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또 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태아의 혈액 형성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이제 태아의 혈액은 이제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어머니의 혈액과 섞이지 않아요. 예. 태아 스스로 이제 생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태아는 어머니의 혈장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혈장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어머니의 혈액 시스템으로부터 산소와 항체 등을 공급받기는 합니다. 이제 산소와 이제 항체 이제 그런 것들은 공급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태아 스스로 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따로 피를 받지는 않아요. 영양분을 받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참 되게 신기하죠. 그러면 인간의 생명 곧 이제 죄의 본성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 죄의 본성은 이제 아담의 이제 후손으로서 죄의 본성이 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유전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잘 알고 있듯이 처녀탄생, 즉 성령님께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사람의 피냐 아니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냐.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있는 아담의 형통을 잇는 남자 아버지의 피가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그 피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바로 다르다는 겁니다. 즉 죄가 없는 보혈. 예수님의 몸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의 피, 바로 그 피는 아담에게서 유전된 죄의 피가 아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형성된 순수하고 거룩한 피였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피였다는 거죠. 이 흠없는 피만이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 원리대로 보게 된다면 바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바로 속죄할 수 있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보혈의 영적 기능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속의 능력인데요.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몸의 피가 생명을 유지하듯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 몸적인 부분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의 또 영적인 부분을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유일한 대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덮고 완전히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승리케 하는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혈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우리 몸의 피는, 그러니까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이 피, 우리 몸의 피는 유한한 생명을 유지해 주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그림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피가 멈추면 생명도 끝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곧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바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계셨고요.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주고 또 죄를 씻어내는 완전한 정결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피는 단 한 번 흘려짐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제 특히 이제 믿음을 가진 이제 의학적 여러 가지 이제 그 박사님들이 계셨었는데 특별히 미스터 디안 박사님은 이렇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자기는 의사로서 이제 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이제 잘 알고 이제 그러는데 결국 그 지식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피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제 느꼈던 부분 중에서 이제 그런 지식을 통해서 성경에 말하는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그 진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자 또 과학적, 신학적 기초임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의 상징이며 대가라는 거죠. 여기서 그 대가가 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피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바로 그 대가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했을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대가. 그 대가가 무엇이냐. 내 몸에 내 피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나 본인도 되게 너무 잘 알아요. 나 피 없으면 나 죽어. 요만큼만 빠지고 나가면 나 큰일 나. 쇼크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내 지금 잠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몸 자체도. 근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나한테 피가 필요해요. 근데 그 피 누구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 근데 거기에는 그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만찬을 통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는 대가가 필요했다. 근데 그 대가의 피에는 내 노력이나 그런 뭐 좋은 행실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그 대가가 되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우리 지체분들도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이 피가 저희 이 몸에 미치는 영향과 또 이 과학적으로 많은 그 의학 박사님들이 말하는 피의 또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철 형제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에 대해서 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